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1차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설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성도를 위로할 때 직접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방법보다는 그가 받아야 하는 위로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버금가는 환난을 받고 극복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를 확보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한다는 겁니다. 설명이 되게 복잡해졌는데요. 예전에 그러지 않아도 어떤 저를 아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쉬운 말을 가장 어렵게 하는 세 사람 중에 하나래요 제가. 나머지 둘은 누구냐 하니까 모른대요.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뜻밖에도 하나님은 직접 찾아와서 혹은 천사를 보내서 난 네 편이다 라든가 이렇게 평안을 받으라 그래갖고 그냥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진다든가 이런 방법을 하시지 않고 누가 어려움에 처해서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기에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겪은 고난과 비슷한 고난 혹은 그거보다 큰 고난을 받았다가 극복한 자가 와서 그거를 위로하는 방법을 즐겨 쓰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또 대단히 어려워요. 이 말이 넘어가 보세요.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래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본 설정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같은 정도 내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통하여 그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택한다. 이게 기본 설정이었는데 그 문제에 무엇을 도입하느냐 하면 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입해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됐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됐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뭘로 위로를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보다 억울하진 않고 우리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고통스럽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참고 우리가 아무리 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이건 정말 너무해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를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는 내가 당하는 환난보다 더 큰 고난을 주님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당한 고난은 내가 잘못하거나 혹은 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주신 거고 그 고난의 억울함이나 불평들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데 지금 여기서 5절에서 하는 얘기는 그 고난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넘친 고난이라고 얘기함으로써 내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걸로 나에게 은혜를 끼친 것 같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누구에게? 위로를 주고 유익을 끼치기 위한 고난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로할 때 이 환난과 고난과 비탄에 젖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어떤 고난을 비슷한 고난 내지는 더 큰 고난과 비극에 처해졌던 경험과 그것을 극복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신다고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방법이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련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이제 남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제사장적 입장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런 사고방식은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찾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가는 그 성도의 직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제사장 직분의 연장이라 말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래요. 우리는 대속할 능력이나 대속할 실력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맡기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언해야 되고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베푸신 은혜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앞세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래서 성도들의 생애는 고달프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신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져야 되는 것이 신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느냐 회피하느냐는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기를 원하시는지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 우리한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광이라는 것도 덧붙여둡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린도 후서로 돌아오셔서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 6절로 넘어가 봅시다. 5절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본받을 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확장하냐면 6절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또 어떤 연약한 성도들이나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그들 앞에 서도록 보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세상에 오시고 죄인처럼 죽어가신 것 같이 신자의 생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부르시는 모든 심령과 복을 주시고 살찌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때문에 먼저 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이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환난과 고난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주님이 가신 제사장의 직분을 잇는 일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고방식은 그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그리스도의 위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 해결받는 것과 함께,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고난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와 극복할 힘을 얻었던 것 같이 그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었고 유익을 얻고 해답을 얻었던 것 같이 그분의 위로로 나도 남을 위로하는 직분에까지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의 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신자라는 이름을 얻고 영원한 소망을 갖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자로서 살든 혹은 실패해서 자기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든 모든 고난을 결국 누구로부터 극복하고 힘을 얻고 해결을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죄를 져서 죄의 고통 속에 있을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힘이 없어 넘어져서 울고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것 같이 주님께서 내가 주를 찾지 않았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싶을 때 힘이 없어 쓰러졌을 때 또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것 같이 이제 내가 나보다 어린 사람과 나보다 늦게 된 성도들을 향하여 혹은 아직 시작도 안 한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나에게 다 1차적으로 주어서 나로 하여금 증언하고 나로 하여금 그를 대신 업고 가게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그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받게 하고 그래서 위로하게 하고 그를 극복하게 하고 생명에 만나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당하는 환난의 진정한 정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것은 신자에게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를 살아가실 때 누가 그랬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쫓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렇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나를 쫓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를 쫓아오면 바다 위를 걷고 문둥병자가 낫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을 것이 생기고 이것이 나를 쫓는 길이 아니라 나를 쫓으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 알고 하는 소리냐?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최고의 복음에서 빗나간 대목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으로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하고 싶은 일이 다 잘 되는 것을 복받았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신자는 누가 더 많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무서움을 직시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여 극복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위로할 말이 없고 권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 보니까 됐더라라는, 저렇게 하니까 됐더라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봐, 산기도 가봐, 금식해봐, 이것은 사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겪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훨씬 처참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겪은 것뿐입니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만 나는 압니다. 사람이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우리는 자기가 겪은 실패 속에서만 압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위로할 자격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지금까지 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성경이 얼마나 강조된 내용인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들은 세상에 어떤 존재로 지금 하나님의 의도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복받고 형통하고 원하는 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신자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하러 오셨죠?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러 오셨습니다. 우린 이걸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음으로써 평화가 일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함으로써 화목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양보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죠? 언제나 내 잘난 척하기 바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그 잘난 척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잘난 척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그 쇽 나오는 게 뭐냐면, 신자들에게서는 기도 생활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듣는 사람 쪽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은 생각이 나는지, 저 사람 말 잘한다 가 남는지를 여러분 조심스럽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청산유수로 따발총 쏘듯이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 존전에 간 느낌이 들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확인하고 무릎 꿇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느냐, 아니면 저 사람 말 잘한다 저렇게 하다가 숨 막혀 죽지 않을까 쉬지도 않고 말을 계속하는 거, 이렇게 느낌이 드냐는 그거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설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교하는 어려움이 왜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진리를 얘기하는 중간중간에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갖다 붙입니다.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갖다 붙일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직분이 어렵죠.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어렵습니다. 신방 가면 또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구역장이 자기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를 얼마든지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구역장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을 거야 라는 걸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목에 힘주고 누나를 빛내면서 얼마든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구역 모임이고, 신방 가서 신방 받는 사람 얘기할 틈 없이 같이 간 사람이 다 떠들고 나오는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가 상담하러 왔는데 듣던 사람이 얘기 다 하고 상담하러 온 사람은 이름도 못 밝히고 가고 말은,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각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주님께서 땅에,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죽으러 오십니다. 섬기러 오십니다. 불쌍히 여기러 오십니다. 구원을 베풀러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가시고 그것이 그의 소원이요 기뻐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이런 것들은 다 없어졌죠. 예수를 믿었더니 뭐가 되더라, 기도를 했더니 뭐가 되더라, 그 뭐가 되더라는 다 뭐냐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한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나오고 자기 자랑과 세상의 허용으로부터 성결한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죽고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라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능력 있는 신자들을 요구합니다. 능력이란 뭡니까? 잘난 사람입니다. 아니요,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아니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이 일의 성격과 함께 커다란 특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지금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섬기고 우리는 양보하고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니고는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우리가 아니고는 진리가 전달되지 않고, 우리가 아니고는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시지 않고 그를 복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일관된 방법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심판을 위하여 보내시지 않고 구원과 은혜와 복을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얼마든지 부르시고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조급함을 절대 꺼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보냄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 심판의 날을 마지막 날로 미루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심판하기를 좋아하지 은혜를 베풀고 양보하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실패도 없고 우리도 고통이 없을 텐데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있거나 불완전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성경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는 온전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온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분명히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요, 인간 존재의 결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 없이 그 부분을 완성시키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그 자녀들 키우는 문제를 보면 상당히 그 당황스러운 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사실 때 그 어렵게 산 것 때문에 보상 심리로 자녀들에게 그 궂은 꼴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애들을 죽이는 겁니다. 애들을 너무 잘해주면 안 됩니다. 그저 짬짬이 패야 됩니다. 그 별로 잘못하는 일이 없으면 트집을 잡아서라도 패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편할 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모두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해야 생각을 하고 고난을 당해야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여러 번 인용했지만 다시 한번 인용합시다. 제가 해병대 입대를 했더니 맨 첫날 첫 시간에 중대장이 이 말을 우리를 교훈했어요. 제트기는 왜 빠른가? 꽁무니에서 불이 나서 빠르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를 들고 패기 시작했는데 우린 모두 제트기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지시지 않으면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미련해집니다.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만 찝니다. 살찌고 머리 좋은 사람은 아직 만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렇게 가야만 최상의 영광의 자리에 갑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참 놀라운 진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무엇으로 확보하셨느냐 하면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확보하셨다 그럽니다. 그 이전엔 지위가 없었느냐, 영광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광과 능력과 지위에 있어서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 대속사역을 통하여 그는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었다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동등한 지위나 영광을 얻지는 않겠지만 대단히 높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지위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 가신 이 길을 뒤따른 탓일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순종하여 죽으신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을 바친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보상받고 상급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게 인정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길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데 불편하시고 꾸정물에 손 담그기 싫어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어쨌든 동업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매우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단코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으로, 힘들다는 것으로 외면하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죠.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누구나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중에 애가 공부하기 싫은 거 보고서 야, 참 공부하기 싫지? 내가 생각해도 그거 하기 싫겠다. 너 놀아라. 그러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부 안 하면 붙들어 매고 두들겨 패고 공갈 협박에 별다 별소리를 다 해가지고 저희 아들놈한테는 지 엄마가 너 그래갖고 나중에 너 장가도 못 간다. 이 아들놈이 답을 못 지겠어. 그래도 자기는 갈 자신이 있대. 어떻게 갈 것이냐. 눈이 확 뒤집히게 하면 된대. 어떻게 눈이 확 뒤집히게 할 거냐니까. 언제부터 생각할 거래. 그래서 공부할 틈이 없대요. 우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과 고귀한 것을 위해서 지금 잠시 책상에 앉아있는 것은 고통이 아닌 줄을 압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나이가 들어서야 아니 참 답답하죠. 애 때 알았으면 우리가 다 이러고 살지 않았을 텐데. 똑같아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라고 할 땐 늦는다 이겁니다. 지혜가 여기 있죠.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미루어 생각하십시오. 한 겨울을 보내기 위하여 봄부터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곧 데려가시지 않고 기간을 여생을 준 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경고를 하지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과연 화살같이 지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시면 누가 나타나요 요새? 어머니가 나타나세요? 할머니가 나타나세요? 저는 요새 아버지가 나타나는데 얼마 안 있으면 할아버지가 나타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나온 날보다 남은 날이 짧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서울엔 자동차도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도 미친 듯이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조심하십시오.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분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것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되는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경의 권유함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부디 주님 앞에 가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세월을 열심히 성실히 충성하셔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사 우리를 복된 길로 권면하셨습니다. 우리로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지혜롭게 분별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고집과 세상의 시험을 외면할 신앙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주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